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아 어디 있니?입니다. 토이스토리 이후 침체에 빠졌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준 작품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의 소녀 라일리인데요. 아유, 눈이 얼굴 반이네요. 라일리가 성장해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과 일들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일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감정들을 조종하는 곳에 대표적인 다섯 개의 감정들이 의인화돼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째, 기쁨이는 말 그대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을 대변합니다. 둘째, 슬픔이는 눈물과 슬픈 감정을 대변하고요. 셋째, 버럭이는 분노를 표현하죠. 넷째, 까칠이는 짜증나고 불편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소심이는 두려워서 위축된 마음을 보여주지요. 인사이드 아웃의 성공으로 인해서 작년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되었습니다.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하는데요. 어쩔 줄 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불안이,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인 부러미,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없는 귀찮이, 제주말로 하자면 슬프니,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인 부끄러미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또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온 가족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된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또 우리의 머리에서도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까요? 때로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모두는 마음이라고만 대답하시면 정답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무쇠보다도 강하면서 꽃잎보다도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우, 우주보다 광대하고 넓으면서 열쇠 구멍보다도 좁은 것은 무엇입니까? 펄펄 끓는 용암보다 더 뜨겁다가도 북극의 빙하보다도 더 차가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지구 끝에 있는 것 같다가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변화 무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그런 알쏭달쏭한 것들이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조현병,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주의력 결핍, 가다행동 장애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용어들이 넘쳐날 만큼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요즘 마음이 힘든 사람이 참 많다.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한순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 앞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계속 읽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나요? 마음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 하나 붙잡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도 용서해 주시고요. 옛날 같으면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신 예수님이 유난히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될까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이란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깥을 너무너무 잘 꾸미는 거예요. 바깥을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너무너무 그럴듯한데 속은 형편없어요. 그것을 외식, 겉만 꾸미는 것.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이스라엘은 돌무덤이요, 돌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면 하얗고 반짝반짝해서 햇빛이 비치면 아주 예쁜데 그 속에는 썩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음은 탐욕으로 온갖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너무너무 교양 있게 보인다는 거죠.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사람을 대하면 천하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없는데 그 속은 아주 어두워서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심각성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시지요. 사람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받을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뭐냐?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겉을 꾸미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마치 자신은 죄로부터 굉장히 먼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훨씬 높은 인격과 높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굽어보며 판단하는 것 같은 그 병든 마음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항상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암송하고 금식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의 삶의 외형만 보면 하나님에게 그보다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눈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눈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닌 적이 있는데요. 다녀보니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턱이 얼마나 많은지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유모차를 안고 들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이 장애인들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비장애인으로서 그냥은 전혀 못 느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건요, 제가 아빠가 돼서 유모차를 끌어보니까 세상에 유모차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유모차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고요. 아빠들이 아기들 안고 가는 거 보니까 수많은 아빠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안고 가고 아이들이 보여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구두를 직접 수제로 만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 만났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저의 뭘 봤을까요? 구두를 봤어요. 결국 구두 맞췄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안경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옆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막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안경이 휘었어요. 지난주부터 설교가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고치는 걸 들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제 안경을 바로잡아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골프채 사려는 사람 골프채만 보이고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차만 보여요. 지나가면 어느 회사 몇 년씩 다 알아요. 가방 좋아하는 사람 쓱 지나갔는데도 에르메스 이렇게 말해요. 찻잔과 그릇 좋아하는 사람 그 뒤에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마음 가는 곳에 눈이 간다. 우리의 눈이 성경 말씀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눈이 가는 곳이,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쓰는 만큼 마음이 그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써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금방 자신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계속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내 마음은 온통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뭔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이번 주간 혹은 오늘 하루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써보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마음이 가면 눈이 가고 시간을 쓰는 만큼 마음을 쓰고 있는 건데 세 번째는요, 돈을 쓰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보물에 여러분이 뭐라고 바꿔서 읽어야 될까요? 적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식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코인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정확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지난달 신용카드 지출 내역서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달 내가 썼던 신용카드 지출 내역서를 쭉 여러분이 보시면 고정 지출 말고 최근에 내가 지출했던 것에 내가 어디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경제 상황 속에 지출 내역 속에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마을마다 성마다 다니면서 선포하시는데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최고의 메시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질서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러분 예수님 혼자 다닌 게 아니고 적어도 열두 제자 그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13명 이상이 되는 수십 명이 함께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나오죠? 그분들이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할 거, 밤이 되면 잠자야 할 거, 필요한 경비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업에 매달려 일하지 않았고 어부들을 불렀고 세리들을 불렀고 그들은 그 생업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누가 이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8장 3절에 보면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왕의 전체 집안 살림을 돌보던 고위공직자 구사의 아내였어요. 고위층에게도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수산나라는 여인,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이 여자 중에는 2절에 보면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도 함께하는데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인들이 정말 삶이 바뀌었어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 삶을 얻었어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들을 돕는 일에 완전하게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어요. 어떤 씨앗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마음의 귀와 영혼의 귀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 그저 내 삶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 들어도 아는 것이 아니고 보아도 깨닫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씨 뿌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이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는 어때요? 마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걸어 다니고 무거운 말들도 나귀도 다니고, 그래서 밟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의 틈도 없고 씨앗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전해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들 말은 잘한다, 지가 살고 있냐? 아주 그냥 마음이 단단해요. 그래, 잘하네, 그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안 와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마음에 심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들이 와서 씨앗을 물고 가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길가밭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예배가 끝났어요. 나가는데 어떤 분이 오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 조금 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깨끗해. 뇌가 펴져 있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 왜요? 말씀이 단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앉아는 있지만, 눈은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난데? 그러면 길가에. 아, 난 길가에 있구나. 난 지금 본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길가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마음은 뭐냐 하면 돌짝밭이에요. 바위예요. 우리 제주말로 빌레밭이에요. 완전히 자갈밭입니다. 흙이 조금 있어서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그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뜻이구나 깨달아요. 깨닫긴 하는데 흙이 얕아가지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은 돋지만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해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해가 뜨면 말라버려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아, 맞아, 저 말씀이 맞구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요렇게 생각은 하는데 돌아서서 내 삶의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빌레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씨앗이 말씀이 떨어져서 깨닫기도 하고요, 싹도 돋아나고요, 심지어 자라기도 합니다. 아, 자기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막혀서? 온통 가시가 꽉 누르고 있어요. 이 가시는 뭘까요? 걱정이 많아요. 내 삶에 이런 염려가 있고 저런 걱정이 있고 또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오고요. 그러면서 이모 저모의 문제들이 쫙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오니까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은 조금 노력해봤지만 거기서 포기해버려. 아, 현실에서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마음, 그 마음들이 바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이 있다. 그들은 열린 마음과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슴 영혼 깊이 심고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싹이 트고 자라나면서 힘든 일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인내함으로 끝내 말씀은 승리하고 진리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열매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씨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 마음의 좌표, 우리 마음의 위도와 경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내 삶의 앞에 것만 바라보면서도 벅차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게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면 유한한 우리의 마음은 마침내 눈을 떠서 영원을 깨닫게 됩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서 정결하고 깨끗해집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세움을 입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내 나름대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허무해요. 공허해요. 계속 내 마음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잠깐 잠깐의 즐거움뿐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감, 영혼의 충족감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라는 영적 자각이 문득문득 밀물처럼 밀려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는 가득 채워진 내면의 깊은 만족감, 행복, 보람과 가치,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아, 어디 있니? 내 마음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에 나오니까 그냥 제 마음은 하나님 향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가 요즘 자꾸 내 눈길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지? 난 지금 어디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정을 사용하고 있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지점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지점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채워져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겠구나, 더 가까이 가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길가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바위 위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일 수 없죠. 아주 정직하게, 예수님 저는 지금 길가에서 돌짝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짝에서요 가시덤불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점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길가와도 같은 마음은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서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를 또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를 또 세뇌시키는구나, 아이고 또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자꾸 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 기경돼야 돼요. 정말 딱딱한 그 마음이 성령의 쟁기로 일궈지고 나면 너무나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정말 자갈밭으로 가득하고 바위로 가득하면 그 자갈을 다 뽑아내고 다 분리하고 그 밭을 일궈야 됩니다. 가시로 가득 차 있어서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시를 다 제거해내고 일궈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찬송과 찬양 한 구절에서도 그냥 아멘이 되고 말씀 한 구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기도자들의 기도가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만이 참 기쁨이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요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가슴이 벅차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으로 삶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참 멀리 떨어져서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의 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 마음은 참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서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계속 아버지 세상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아버지 과연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마음은 벅차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바람으로 인해서 아버지 욕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것 속에 갇혀 있었음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가슴에 벅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도 나의 인격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성령님의 권능도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주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땅이 기경되고 돌짝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며 가시덤불이 제거되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는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무너지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마음 실종의 상태가 되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내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